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일시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 곳곳에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과 수십 곳의 로켓 발사대 그리고 테러 기반 시설들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접경 이스라엘 북부의 마운트 도브 소재 이스라엘군 부대를 향해 두 발의 로켓을 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밤사이 이뤄진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이 휴전 합의 위반이라면서 레바논 정부 관련 당국자들이 책임을 다하고 헤즈볼라의 적대 행위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우리는 휴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헤즈볼라에 의한 어떠한 휴전 합의 위반에도 경중을 떠나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이번날 레바논 남부 도시 탈루사와 하리스에 공습을 통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을 중재했던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은 휴전 합의를 먼저 어긴 쪽은 이스라엘이라면서 이스라엘 점령군의 공격적 행동은 휴전 합의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발효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양측군이 철수하기로 했던 레바논 남부 지역에 수상한 차량들이 출현했다면서 총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부군과 반군 간의 충돌로 최소 44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어제 성명에서 충돌이 발생한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이 지역에서 어린이 12명, 여성 7명을 포함해 민간인 4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측 간 적대 행위가 고조되면서 병원과 학교, 수도시설이 손상되고 48,500명의 주민들이 이주민 신세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조직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 이끄는 반군 세력은 지난달 26일경부터 시리아 정부 장악 지역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반군 세력은 지난달 29일 밤에 북서부 알레포와 이들리브 일대를 점령했으며 이에 정부군과 러시아군이 군용기 등을 동원한 합동 공습을 가해 이 지역에서 최소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무장 세력 수백 명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시리아로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시리아 내분 사태의 완화와 민간인 보호를 원하며 궁극적으로 시리아 국민이 지도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이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리아에서는 2011년 이후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동 지역 내 억류 인질들을 다음 달 20일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모두 석방하라고 어제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모든 이들이 매우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이며 국제사회 의지에 반해 억류돼 있는 인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두가 말뿐이고 행동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 인질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 달 20일 전에 모두 석방되지 않을 경우 중동에서 이 같은 반인도적 잔혹 행위를 저지른 책임자들에 대한 혹독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그 책임자들은 장구한 미국의 역사 속에서 그 누가 입었던 것보다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바로 지금 인질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이스라엘인으로 추정되는 인질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인질 석방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미국인을 포함한 약 240명의 인질을 붙잡아갔으며 아직 100여 명이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까지 인질 33명이 사망했고 실종 인질들도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소탕 작전을 계속할 경우 나머지 인질들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7억 2,500만 달러의 추가 안보 지원을 제공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전에 우크라이나군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안보 지원 증대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러 간 군사협력을 매우 우려한다며 북한군 파병 등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멈춰 세울 수 있다면서 최근 국무장관이 밝힌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아직 최전선에서 공격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군 사상자 숫자와 관련해선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한 해를 결산합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이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람은 대체로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러 간 군사협력을 매우 우려한다며 북한군 파병 등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멈춰 세울 수 있다면서 최근 국무장관이 밝힌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병력 파병과 무기 제공과 관련해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여전히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lready seen North Korea and Russia escalate the war against Ukraine by introducing North Korean forces into
밀러 대변인은 최근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한 데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투입해 우크라이나 군과 직접 전투 작전을 벌이면서 전쟁을 확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이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장비와 물자뿐 아니라 지상 병력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의 방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봤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러시아 연방군사대표단을 인솔하고 북한을 찾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와 군대, 인민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날 밀러 대변인은 북한군 사상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라면서도 우리는 전장에 투입된 모든 북한군이 분명 합법적인 표적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No, we do not. But that said, we have been very clear that any North Korean soldier that was introduced onto the battlefield.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서부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이 전투 도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북한군이 최전선에 투입돼 러시아군의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이번 전쟁과 관련해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계속 생각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내에서 마주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러시아가 취한 북한과의 안보 파트너십 강화 조치가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과 이것이 중국이 우려해야 할 일이자 중국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과의 대화에서 꽤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think that they need to do more. And we have been quite clear with them in our engagements that the actions that Russia has taken.
이어 중국은 러시아가 전쟁 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이중용도 물품과 기타 기술에 대한 공급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일부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봤지만 그들에겐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 모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특별히 한반도에서 그들이 보게 될 것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나라들이 자체 억지력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들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아직 최전선에서 공격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군 사상자 숫자와 관련해선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북한군이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공격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통합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인 러시아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군 사망자 숫자와 관련해선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하지만 대체로 지금까지 북한군이 공격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시점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교도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중인 최전선에 더 많은 북한군이 투입돼 러시아군의 총알받이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북한군의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0일 스톰 쉐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지난달 21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4일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은 북한군 사망 보도와 관련해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군이 그 지역에 있으며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미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상황을 최우선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안보리 의장국 활동 기간 중에는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두 번째로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았던 2022년 5월 중점을 뒀던 의제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꼽았습니다.
Perhaps the biggest item on our agenda was addressing Russia's unprovoked, unjustified war.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일 미국이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서 중점을 둘 의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유엔 주재 대사로 취임한 이후 미국이 두 번째로 의장국을 맡았을 당시 아마도 우리 의제 중 가장 큰 안건은 러시아가 안보리 의장국이었을 때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이유 없고 정당화되지 않은 전쟁을 다루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발의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세 번째로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해 8월에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인권 상황을 다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22년 5월 26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회의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결의안은 최종 무산됐었습니다. 안보리가 새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표 외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제재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장준 중국 대사는 안보리의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우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 채택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길이라고 자주 언급해왔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비효율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또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지난해 8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 등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인권 문제를 내정 간섭과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미국이 순회장국을 맡은 이달 안보리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IT의 안보 위기, 수단의 인도주의적 문제 등 여러 종류의 현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상황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다른 나라들의 강경한 의지를 꺾진 못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는 2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포함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채택된 결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등 세 건입니다. 앞서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달 표결을 통해 이들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포함된 이들 결의안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으며 정식으로 제79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됐습니다. 이날 의사진행을 맡은 의장국 대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한 결의가 찬성 152, 반대 6, 기권 28표로 통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52. Against six abstentions.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대거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본문 조항 11번의 삭제를 시도했지만 반대표를 행사한 나라가 5개 나라에 불과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제목으로 한 결의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50여 개국이 공동 발의국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북한과 관련해선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의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 2022년 9월 9일 핵무기 사용에 제한을 낮추는 핵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9월 헌법을 개정해 핵무력 증강 정책을 보완하고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한 데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반대표를 행사한 나라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니카라과, 시리아입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서방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또 다른 결의의 제목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에 가속합니다. 이 결의는 찬성 137, 반대 15, 기권 15표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은 앞선 결의와 마찬가지로 반대표로 저항했지만 결의안 채택을 희망하는 다른 나라들의 의지를 꺾진 못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이 문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구를 반대한 나라는 북한과 러시아, 단 두 개 나라뿐이었습니다. 이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는 181개국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습니다. 기권은 4표, 반대는 0표가 나온 가운데 북한은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의에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의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본문 조항 5번의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시리아만이 동조했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앞서 문정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지난달 1일 제1위원회 표결에 앞서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들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사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특정 문항이 있는 이들 결의안 초안은 균형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어 본래의 목적이 퇴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With intention of specific paragraphs singly accusing the DPRK, these drafts lack balance and impartiality, thereby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적으로 자위적인 억제력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을 비난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의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책임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고위관리 2명과 기관 한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2025년 12월 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6명의 개인과 33곳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가 1년간 더 유지됩니다. 이후의 인권 제재 명단에는 지난 2021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가 포함됐으며 이들에 대한 제재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유는 당시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정치적 반대와 체제 전복을 위한 해외정부 유입, 체제와 수뇌부에 대한 모든 심각한 정치적 위협을 색출해 제압하는 북한의 억압적 보안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의 수장인 정경택은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사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체형과 살해, 강제 실종,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에 만연한 강제 노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당시 수장을 맡았던 사회안전성에 대해서는 북한을 불법적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등 억압적 치안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안전성은 교화국을 통해 수감자들에게 고의적인 굶주림과 반인도적 처우를 하는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내 구금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의 수장으로서 리영길 역시 정경택과 마찬가지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검찰소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의 제재 대상에는 이 밖에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이란, 미얀마, 러시아, 남수단, 시리아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와 학대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과 그 관련자,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성폭력 등을 자행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가자 지구로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폭력적인 이스라엘 활동가들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착민 등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은 EU 내 입국이 금지되고 영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전 세계의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고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는 EU의 의지를 확인하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EU의 인권 제재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021년 3월 EU가 정경택과 리영길 중앙검찰소를 인권 제재 대상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 우리는 EU의 인권 제재 누름을 판에 박힌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도발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 에스토니아 외교수장이 북한군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화되는 두 나라 협력을 방치하면 국제 안보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의 카야 칼라스 신임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중국, 이란, 북한의 지원에 의존하는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It's also very clear that Russia would be much weaker in this war.
칼라스 고위 대표는 유럽연합 새 지도부가 임기 첫날인 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방문해 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 이란, 북한의 도움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이 침략 전쟁에서 훨씬 더 약해졌을 것이라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글로벌 문제라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파트너들에게 다가가서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왜 그들의 이익에도 부합한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이날 크이우에서 안토니오 코스타 신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마르타코스 EU 확장 담당 집행위원과 함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 파병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베어보크 장관은 2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회담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으로 유럽의 평화 질서를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한을 통해 아시아까지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er russische Präsident zerstört nicht nur unsere europäische Friedensordnung über seinen Krieg gegen
그러면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드론과 북한군이 유럽 한복판에서 평화를 공격하는 건 유럽의 핵심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이날 왕이 외교부장과 약 3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점증하는 협력 관계를 방치할 경우 국제 안보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크나 장관은 이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올린 기고문에서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전체주의 독재 정권의 세력이 나토 국경에서 불과 수백 마일 떨어진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이 더 이상 자국 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권위주의 정권 네트워크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세계에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의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힘의 균형이 권위주의 정권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 제재 강화, 그리고 북한의 불법 활동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차크나 장관은 이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도 러시아와 북한 간의 심화되는 동맹을 지금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들 권위주의 정권이 국제 안보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도록 허용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양국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0월 말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동일한 논리로 미국과 서방 나라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29일 북한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군대, 인민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과 서방의 크이우 당국, 즉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자국산 장거리 타격 무기들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게 한 건 러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가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건 정당 방위권 행사라고 두둔했습니다. 벨로소프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낸 따뜻한 동지적 인사를 전했고 특히 내년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해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 군부대를 초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한 해를 결산합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올해도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이달 하순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정치국은 이번 연말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당과 국가 정책들의 집행 정형을 총화하고 2025년도의 투쟁 방향을 확정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나서는 중요한 일련의 문제를 토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군사동맹 수준의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등 북러 간 협력과 화성포 19형 등 군사력 강화 실적, 지방발전 20승 10 정책 등 경제발전 성과를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이후로 연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 전원회의를 개최해 한 해 성과를 결산하는 동시에 새해 국정 방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말 전원회의가 정례화되면서 매년 1월 1일 발표되던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원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지 궁금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당 전원회의는 주로 북한 내부 문제들을 다루지만 대외정책과 관련한 토의와 결정도 이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왔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4 개막식 기념연설에서 밝힌 강대강 입장에선 대미 메시지가 재차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연설에서 과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적대적 대북 정책을 확신했다며 최강의 국방력만이 평화와 발전의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판단하기 전에 대화의 손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이 핵무력의 가속화는 미국의 안보 위협을 더 고조시킬 거고 이런 것들이 차기 정부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그 외교적, 군사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있는 거죠.
김 기자, 북한의 러시아 밀착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나올 대미 메시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부각하면서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전방위 협력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점치고 실제 그렇게 될 경우 참전국으로서 전승국 반열에 오르면서 이에 따른 국제정세에 유리한 흐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박사는 이와 함께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2, 3년간은 경제난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미국과 대립각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방과 러시아 또는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대결에서 이 서방의 전선이 약해지는 거고 러시아가 승리하는 경우에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반미 세력들, 반서방 세력들을 고무시킨다고 하는 그런 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북한이 거기에 이제 편승해가지고 이득을 가지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반제, 반미 진영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확인하면서 소원해진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에 대한 전략도 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북한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한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노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통일과 민족 지우기를 지속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빌미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천명한 이후 통일과 민족을 대체할 새로운 사상과 이를 확신시키는 주민 동원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는 지켜볼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전원회의 수준으로 강력히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간 12개월 동안 보여준 것처럼 조금 더 로우키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식으로 앞으로 끄집어내지 않을 가능성. 그렇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 부당성에 대해서는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어떤 수준으로 쓰는지를 좀 볼 필요는 있겠죠.
네, 김 기자, 북한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나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되나요?
군사 부문에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 발사 성과를 자평하고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무기 개발과 생산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당초 올해 3기를 쏘아올리겠다고 했던 군사정찰위성이 아직 한 기도 궤도에 오르지 못한 때문에 이에 대한 총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연말 전원회의 계기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총화와 수해 복구 완공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한 해를 결산하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이 당 창건 80주년인 해이고 김 위원장의 나이가 마흔이 되기 때문에 정치 분야에서 김정은 주의를 전면화하는 방향성이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 고립에 처했던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동맹 수준의 관계 복원을 배경으로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민족 개념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우상화를 너무 가속화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보여줄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 국러 밀착이라는 변수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러 밀착을 배경으로 당 창건 80주년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개막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에 김정은 참석 가능성 이것하고도 이제 결부가 되는 거죠.
조 박사는 김 위원장이 내년 러시아 전승절에 우크라이나 전쟁 승전국으로 참석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 있다며 선대 지도자들과는 차별화된 국가 비전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전직 고위 관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전통적 리더십을 통해 긴밀히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두 지도자 모두 전통적 정치권 출신이 아닌 데다 강한 개성과 틀을 벗어난 사고방식을 지녔기 때문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절 한국, 일본, 미국의 3국 동맹에 대해 이야기하며 긴밀한 협력을 독려했다는 비화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트럼프 2기의 관세와 동맹 전략이 한국과 일본의 압박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30일 워싱턴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대북 강경파가 포함이 됐는데요. 스나이더 소장님, 이런 고위 관리들의 견해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남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엇갈린 신호가 표출될 우려도 있을까요?
Well, certainly is a chance of some mixed signals going out.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suffered.
일부 엇갈린 신호가 나올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어려움을 겪었죠. 저는 수직적 단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백악관이 여러 부서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거나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훨씬 빨리 지명자를 발표했고 훨씬 더 잘 조직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권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느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고요. 따라서 루비오나 왈스 지명자가 전에 어떤 입장이었든 간에 그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네, 와인스타인 석좌님,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의 인선과 비교했을 때 충성파로 팀을 꾸렸다는 평가가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매우 중요한 동맹인 일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Look, I think the president has certainly assembled a team of loyalists, and unlike the first term, these are people who.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충성파로 팀을 구성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집권 1기 때와는 달리 이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첫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을 기억하실 겁니다. 렉스 틸러슨은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추천했지만 곧 재앙에 가까운 선택이었음이 드러났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르코 루비오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2016년, 2020년, 24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선거운동을 했었죠. 그들은 개인적으로도 가깝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루비오 상원의원의 견해를 매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나 피크 헤드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견해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견해를 폭넓게 대변하고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스타이더 소장이 말한 것처럼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려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들이 정책 결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매우 다를 텐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많은 정책 결정을 백악관이 통제했고 장관들은 이전 행정부에서보다 더 제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선 아베 트럼프 관계처럼 되진 않을 겁니다. 그건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관계였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아베 신조 총리는 어떤 면에서 세계에 대한 해설자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외교 정책과 관련해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책 관련 서적도 읽지 않고요. 그는 정책 분야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을 깔보는데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일본 총리였던 할아버지와 외무상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강한 지정학적 감각과 높은 감성지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빠르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2월 첫 주 미국이 일본의 대중 전략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서명한 건 정말 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최근 주미 한국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첫 통화 이후 한국이 좋은 출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도부가 아베 전 총리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Look, I think the key thing is to get to know who Donald Trump is, how he thinks.
중요한 건 도널드 트럼프가 누군지, 그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유형의 지도자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선택은 종종 기존의 틀을 벗어납니다. 북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반된 것들을 결합했죠. 화염과 분노를 말하다가 결국에는 해변과 콘도와 북한 경제의 개발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수는 단순히 C에서 D나 F로 가지 않고 A에서 Z로 이어지며 때로는 A와 Z를 동시에 취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요. 두 사람 모두 강한 개성과 틀을 벗어난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 모두 엄밀히 말해 전통적인 정치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어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시바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도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시바 총리도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이죠. 그는 다섯 번이나 총리 선거에 도전했었고 도쿄의 기성 권력을 경멸하며 지방을 대표합니다. 그는 일본의 세계적 역할에 대해 많은 근본적 질문들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도 잘 지낼 겁니다. 다만 아베 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만큼 친밀하진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팀이 벌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회담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재추진한다면 윤석열 한국 정부는 어떤 접근법을 취할 수 있으며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I think the first thing is a lot of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nd many of those things are things
우선 트럼프 집권 1기 때와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새롭게 알게 될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푸틴에게 집중하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에 대한 그의 견해를 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다른 정책을 추구해 왔는데요. 미국과의 교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정책이었죠. 그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진전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초점도 또 다른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일본, 한국 정부와 훨씬 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요소가 될 겁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대통령 차원을 포함해서 여러 수준에서 미국과 포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이 견해를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한국의 견해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Japan's main priority with regard to North Korea in the short term is to get back.
단기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일본의 최우선 과제는 일본인 납북 자송환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경시할 거란 말은 아닙니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있고 2027년까지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죠.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초점을 맞춰서 말이죠. 하지만 일본이 이런 조치를 한국과 협의 없이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한일 정부는 3국 동맹의 일원으로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비공개로 한국, 일본, 미국의 3국 동맹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국가안보 보좌관들에게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화 상대방들과 만나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조치는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와인스타인 수석자님, 매우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3국 협력이 지속될지 우려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부터 이미 그런 협력에 관심을 보였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3국 동맹이라고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3국이 동맹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건가요?
That's what he talked about behind closed doors, I'm told. And if he does that, it's
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로 말했던 바입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분명 가능한 일이고요.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부담을 분담할수록 동북아에서 우리의 부담이 더 많이 덜어지고 우리가 남쪽 국경과 다른 국제적 책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좋은 일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깊이 감사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이 한일 간의 잠재적 동맹이나 깊은 안보 관계를 꺼린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Of course he was. I mean, he certainly has been and was and you know, and was quite concerned about.
물론 알고 있었죠.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소미아 사건과 그 모든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는 국제 정세를 잘 알았고 충분히 브리핑을 받으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대화가 재개되면 미국이 핵 동결로 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그것이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스나이더 소장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동결을 추진하면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미북 대화가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단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한국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I'm pretty sure that the Yoon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focus on denuclearization as the main.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모든 관여의 주요 목표로 비핵화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것이 자신들의 선호 입장임을 미국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핵화 대화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하지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논의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와인스타인 석자님, 일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스몰 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ICBM 유예나 핵 동결만을 목표로 할 가능성 말입니다.
I think that there would be concern in Japan as there was when President Trump undertook the bilateral negotiation.
일본에서도 분명 우려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양자협상에 착수했을 때처럼요. 당시 아베 신조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우려를 전달했죠. 이번에도 협상이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일본은 그들의 우려에 대해 매우 집중하고 아주 솔직히 말할 겁니다. 하지만 스나이더 소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고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될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고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도 이에 동참하라고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죠. 스나이더 소장님, 한국과 일본은 심지어 동맹을 대상으로도 한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관세 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The global tariff is a threat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because they're very export dependent.
국제 관세는 한국 입장에서는 위협입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으니까요. 중국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선 한국이 반드시 트럼프 행정부와 발맞춰 시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로서는 더 많이 생산해서 미국에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 경쟁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테니까요. 따라서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I agree that it will help South Koreans in the short to medium term. The question
그것이 한국의 단기, 중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에 어떤 관세가 부과될 것인가인데요. 제 오랜 친구 제이미슨 그리어가 미 무역대표부 대표로 지명됐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에 중점을 둔 정부가 될 겁니다. 각국은 잠재적인 관세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 무엇을 제공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에 이는 큰 압박이죠. 한일 양국이 이런 관세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일본과 한국 정부가 협력하는 겁니다. 미국은 알래스카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는 알래스카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더 나아가 이 지역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나 카타르산 LNG 대신 미국산 LNG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러시아나 카타르산 LNG는 말라카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 미국산 가스와 석유를 더 많이 구매하려는 것도 고려하라고 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팀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아직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요. 한국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법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어떻게 현명하게 접근해야 할까요?
Well, I do think that that is going to be an issue of major concern that could impact investor confidence.
투자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방과 주정부와 협력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삭감에 대응하는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Just to build up on that, the new senator from Indiana, Jim Banks, is very close with President Trump.
덧붙이자면 인디애나주에서 상원 의원에 당선된 짐 뱅크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깝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에트에 4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했는데 뱅크스 의원은 이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결국 결정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그의 작품뿐 아니라 다른 책 판매도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한국 서점가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국 최대의 서점인 교보문고와 인터넷 서점인 예스24는 어제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자료를 통해서 2024년 출판가는 한강 효과로 문학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책이 얼마나 팔린 건가요?
예,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100배 급증했습니다. 거의 한강 돌풍이라고 할 만합니다. 네. 한강 작가의 책은 교보문고와 예스24가 발표한 2024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각각 5권이 10위권 안에 자리했습니다. 특히 5.18 광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가 두 서점 모두에서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네, 소년이 온다는 이 소설은 얼마나 팔렸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매량 종합 1위를 한 책 중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네. 특히 지난 10월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발표된 이후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판매량 연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와 3위도 채식주의자와 작별하지 않는다로 한강 작가의 소설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강 작가의 작품이 많이 팔렸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제품들도 다른 책들도 판매량이 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설과 시, 희곡 등 판매가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요. 네. 교보문고에 따르면 소설 분야는 전년 대비 약 36%, 또 시와 수필 분야도 17% 성장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한강 작가의 책 구매가 급증한 점입니다.
그렇군요.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의 작품은 20대가 35%로 가장 많이 구매했지만
네.
수상 이후 20대는 비중이 줄었고요. 대신 50대 이상의 구매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에 한국의 서점가에서 판매량이 늘었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또 어떤 소식 있나요?
예, 이번에도 한강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예.
최근에 서울시가 외국어 표기 지침을 통해서 한강의 영문 표기를 한강 리버로 통일하도록 했는데요.
아, 네.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에 따르면 한라산도 한라산 마운틴으로 표기됩니다.
예, 약간 그 영어로 표현된 걸 한국말로 바꾸면은 약간 중복된다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서울시의 지침은 어떤 근거로 정해지는 건가요?
예, 지난 2020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지침은 자연 지명에 대해서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이후 그 속성을 영어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에 따르면 설악산도 한라산과 마찬가지로 설악산 마운틴이 됩니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반대론자들이 강하게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은 서울시의 지침이 어법에 맞지 않고 단어가 불필요하게 길어질 뿐 아니라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한리버, 한라산은 마운틴 한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 한강의 경우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이미 고유 명사화돼서 미라클 온 더 한 리버로
예.
표기되는 등 한 리버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한강 리버는 오히려 어색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한국 내에서 영어 매체들은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현행 방식인 한 리버가 옳다며 이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매체가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 참조하는 AP통신의 스타일북에서 같은 의미를 중복해 쓰지 말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영자신문은 한강 리버는 말 그대로 한강강이고
예.
이는 한국어의 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네.
한국어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의 지침을 지칭하는 측의 지지하는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통역사들은 대체로 서울시의 지침이 바람직하는 입장이라고
네.
합니다. 한국인들이 모두 한강이라고 말하는 것을 한 리버라고 하면 외국인은 한강이 아닌 다른 곳인 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중요한 것은 뜻이 통하는 것이라면서 남산이나 설악산도 명칭과 속성을 모두 말하면 빨리 이해하는데 굳이 잘못됐다고 볼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서울시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떤 설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당국은 이번 지침이 한국 고유의 명칭 지명을 알리고 외국인의 편의도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언론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수요가 워낙 커지고 있다며 언니나 오빠와 같은 단어가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그대로 등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굳이 외국인의 편의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한강 등의 영어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